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6월 2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선지자와 왕 4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를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는 높으신 순찰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의 뜻을 성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발흥과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들과 군소 국가들에서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각 나라마다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열국은 하나님의 원칙을 거절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였으나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지자 어왕 535. 예레미야 18장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흙을 빚고 모양을 만들며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 예언의 조건성의 원리를 설명하신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18장 7에서 10절.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진리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니느웨의 심판이 더 가벼울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경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2. 이어지는 모든 제국에서 역사는 반복되었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을 생각해보라. 예언에 나타난 모든 제국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어떤 면에서 같은 예언된 길을 따랐는가?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3.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대개 생각이나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옵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의 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목자의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핵심 단어들을 여호와, 목자, 영원 이렇게 세 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여호와는 나의 평생의 선한 목자시니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는 선한 목자,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사망,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의 인도자, 그리고 6절은 평생 영원히 살게 하실 목자라고 문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문단을 나누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왜 나의 목자가 되실까? 여호와는 왜 나의 목자가 되실까요?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사망과 원수의 그런 골짜기에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곳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곁길로 갔을 때 골짜기나 위험한 상황에 갔을 때 그 목을 잡아 끈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그 구부러진 부분이.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를 때리는 도구입니다. 쫓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건지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추려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이 시에서 썼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원수의 목전에선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수의 목전에서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저 달려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조차도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집에 살게 되리라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평생의 선하심과 6절에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지침서가 되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이 다윗에게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평안할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네, 제가 평안할 때는 정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불밭에 또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저는 가끔 이 평안이 언제 깨어질지 몰라서 두렵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평안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기쁘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망과 원수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기억하고 붙들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허덕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그때에는 저의 경우에는 앞뒤로 사방이 막혀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찾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건드실 것에 대한 믿음과 또한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뜰 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눈을 감을 때 오늘 내가 주님이 안에서 잠든다 할지라도 평안이 맡기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지 않게 될 때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붙들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찾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주석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매일 삶 가운데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주석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조속으로 주님께 가족 제단을 쌓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고 개인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를 일상으로 나누고 걱정과 염려되는 많은 일들을 쏟아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지쳤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믿음의 약속의 그러한 파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며 평생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름다운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이러한 가정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신 우리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드리시고 싶은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시골에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별을 외칠 때 나와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건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광야를 찾을 수 있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 속의 물결 속에서 보호하여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일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깨워주시며 우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건강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땅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몸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길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책에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무런 미술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그림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미술가도 아니었지만 이 땅의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모델로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무런 조각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분의 동상과 석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에 가면 어머니와 아들을 주제로 조각한 유명한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지요. 또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에 가면 남아메리카 최대 조각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었지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건축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 그분께 봉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캐나다, 미국을 방문해 보면 유명한 건축물들은 모두 다 교회 건축물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노래를 작사했거나 작곡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노래를 지었거나 또 작곡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한 음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이나 바하도 예수님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법률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재판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 인류가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역사의 가장 중심점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연대를 BC와 AD로 갈라놓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의 수많은 의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의원이셨습니다. 그분이 마을을 지나간 이후 그 말에는 환자의 시름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중풍병자, 간질병, 신경통, 문둥병, 열병,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땅의 가장 위대한 의원이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분은 아무런 심리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분께 상담을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율법학자도, 선생들도, 서기관도, 정부의 관리, 군인, 부자, 세리, 가난한 사람, 죄수, 음행한 여인, 도둑, 강도, 성급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상담받기 위하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위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유명한 대학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는 옥스포드 대학,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한국의 연세대학교, 우리 교단의 삼육대학교가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 위대한 분을 사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평생을 주님을 하여 온전히 못 마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편지의 내용입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예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14권의 기록 중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서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의 헬라어의 기초 번역은 나의 순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그 유명한 핍박자 네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네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도 그의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앞에 끌려갔을 때 그와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처음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도 바울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후서 4장은 어떻게 보면 비장한 장이요, 슬픔의 장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로 향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서 너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단다. 첫째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 곁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 곁으로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그런데 너는 대마처럼은 되지 말라. 왜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그리고 올 때는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지금 나는 누가오만 함께 있구나.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3절, 또 올 때는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14절, 15절, 구리장색 알렉산드를 특별히 주의하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 이 부탁에 보면 몇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등장시켰던 몇 인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데마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에 등장하는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 데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초대교회 확장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데마가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맨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데마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데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페리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궁지에 버려두고 떠나버렸다. 이 데마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순교의 면류관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 저희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맨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참 많은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웃고 장난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 교회 안에 저 혼자 남아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땅에 다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의 이름은 슬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마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11절의 누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빌립보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향도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누가에 대하여 고향이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누가는 고향도 그의 출신지도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사업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의 인물됨에 대하여 후세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누가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해하던 사람이었다. 참 좋은 평을 학자들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진실된 신앙이 넘쳐흐르던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표면에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던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인 예스맨이었다. 예스맨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 섬기던 교회에 두 번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내 두 번의 장로님의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 분은 매우 예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예리한 성격처럼 하시는 모든 일들도 아주 철저하고 칼처럼 잘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장로님 옆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찬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완전 예스맨이십니다. 사도 요한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하든 예, 아멘, 그렇습니다. 직원회나 어떤 행사에서도 단 한 번도 노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스맨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예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여섯 번째는 깊은 충성심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세 번씩이나 감사의 글을 그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74세를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 권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두 권이나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지. 우리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가슴 따뜻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업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성경 가운데 주옥처럼 남겨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그 누가가 지금 사도바울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함께 감옥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처럼 끝까지 예수님 곁에 앉아계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11절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게 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름은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부터 15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사도바울,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과 실라가 제1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가를 자신들의 조수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보다 사도바울이 모든 일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이 외삼촌이 사도바울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뒤처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가 때문에 그 사이가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침이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바울을 목회직으로 부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교회에 불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호소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었는데 그 다툼의 시작이 바로 마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로 다투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못해서 잠깐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는 믿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여기 등장하는 알렉산더는 가롯 유다처럼 솔선하여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잠깐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훨씬 더 심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누가 마가의 멋있는 신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마 알렉산더의 이름은 영원히 슬픈 기록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세례마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 준비된 의의 멸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eah.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